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말을 통해서 주실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은혜를 넉넉히 누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주말에 시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지난 한 주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의 시간에도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성룡학교의 온 성도들이 깊이 안식하고 소생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린 수고만큼 열매도 확실하게 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주말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혹 이익도 없이 다른 일을 위해서 봉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앙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시간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하시되 특별히 실버빌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셔서 고대하던 성전문을 밟을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사모함이 큰 만큼 만족감이 있는 큰 은혜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도 하나 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동급생들과 선생님을 처음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낯섦이 학업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즐거움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도 준비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들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준비되는 예배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내일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간에 은혜와 평화를 누리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고도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위계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본능적 자아의 단계입니다. 자동적으로 깃들어 있는 육체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면이 있어서 항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들을 본능대로 행하게 두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수저로 밥을 먹게 가르칩니다. 배변의 자리도 구별하게 하고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도록 교육합니다.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매로도 다스리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인간다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으로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과정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는 그 충동대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 자아 위에 합리적 자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면 보면 이치에 맞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또 규칙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해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성의 자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말했던 본능적 자아는 이 이성적 자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적 자아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무엇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이상적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그 무엇을 알게 하는 자아입니다. 본능적 자아가 합리적 자아에 순종해야 하듯이 이 합리적 자아는 또한 이 이상적 자아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질서가 분명해질 때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고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얼매여 그래서 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의 덕을 익힌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요, 아름다움과 평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아름다움과 순종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순종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껏 자유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한번 거역하고 나면 마음속에 어둠이 생깁니다. 불안이 심해집니다. 순종할 때 순종케 하시는 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눌려서 구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양심이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이 편합니다. 이 이상적 자아가 자유로우면 내 하루에 내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행을 겪습니다. 순종의 덕을 거부합니다. 순종의 기본적인 거부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아가 모욕되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노라고 해야만 내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순종하고 직장에게는 상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굴욕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은 크게 훼손됩니다. 거역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불순종에서 존재가 살아난다고 착각하면 역설적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 본 회퍼는 신앙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워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 왕은 본래 유달리 키가 컸다고 합니다. 덩치가 커져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살 길을 불평 없이 헤매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게 여겼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듣자 오히려 뒤주뒤에 숨어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속사람을 보고 그를 높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의 인격은 변질됩니다. 권력에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나서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악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저 집행관일 뿐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자기 자신을 높였고 욕심이 많았고 그래서 갈취하는 마음으로 아말렉 진멸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내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타난 이 책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기념비를 통해서 그의 속마음이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사울은 순종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 이제는 주의가 고요해야 되는데 왜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하고 사무엘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좋은 소가 있고 살찐 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의사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의사의 결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권한밖에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너는 왕이면 왕의 일만 할 것이다. 다른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대답입니다. 순종의 행동입니다. 사울은 어느덧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위치에 취해서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나 그것이 잘못인 줄조차 알지 못하고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결국은 버림받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에게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많은 종교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 그 자체가 곧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드리는 이 제사는 제사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3년상을 사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3년상이라는 건 한국의 조선시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 식솔 중에 특별히 마지가 이 부모님의 무덤 곁에서 3년 동안 같이 움막을 짓고 같이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사상을 올려드리고 풀이 나면 풀도 뽑고 짐승이 다가오면 짐승을 쫓기도 하면서 3년 동안 죽은 부모의 무덤 곁에서 효를 다 한다는 겁니다. 유교 사상이 엄격했던 조선 시대의 일을 이 현대에 와서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연이 그랬습니다. 평생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가 어렵게 어렵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학교도 보내며 자기를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형편이 싫어서 늘 어머니를 핀잔 주고 타박하고 이제 좀 성인이 되어서는 집을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부모님 한번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제서야 고생만 하던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이 죄스러움에 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살이를 해야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상복을 입고 제사거리를 매주 사기 위해서 이 시장에 나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효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정말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것이 죽은 어머니에게 3년간 제사 드리는 것보다 100번 나은 겁니다. 자식의 핀잔에 뼈에 사무치게 아프고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3년을 썩은 육체 옆에서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본 들 무슨 소용입니까? 속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서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희생, 헌신, 봉사,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자기 지혜로 나가는 행위, 자기 뜻대로 하는 일들은 그것이 제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잘 듣는 귀를 주시기를,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순종이란 샤마, 곧잘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것은 순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의견과 충돌될 때에는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중에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버릇을 먼저 세워가야 됩니다. 작은 일에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일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다시 헌신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할수록 더욱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종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 괴테는 내 영혼은 언제나 순종함에 따라 점점 더 훌륭한 자유를 맛보았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무한한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를 순종케 하는 자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기에 안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습니다. 또한 순종은 겸손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기에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하루 한분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왕고함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기 교만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수정함 없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 의견과 주님의 뜻이 충돌될 때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헌신을 다시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완고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경을 생각하며 선을 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내가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본능적 자아와 합리적 자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상적 자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